여러분, 지금 머릿속으로 아주 거룩하고 조용한 공간을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약간 은은한 조명에 되게 엄숙하고 평화로운 그런 분위기 말이죠?
네, 맞아요. 우리가 보통 오래된 종교 문헌이나 고전을 읽는다고 할 때 무의식적으로 기대하게 되는 아주 안전하고 편안한 이미지잖아요.
그렇죠. 도덕적인 교훈이 갈등 없이 그냥 위에서 아래로 자연스럽게 흘러내려오는 장면이죠.
아, 선과 악이 딱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고?
네, 우리는 그저 편안하게 앉아서 고개만 끄덕이면 되는 그런 상황을 다들 선호하니까요.
근데 오늘 우리가 파고들 이 1세기의 텍스트, 그 요한복음 6장 52절에서 59절까지의 단 8구절 속으로 딱 들어가는 순간 이 안전한 이미지가 완전 산산조각이 납니다.
어우, 평화로운 가르침은커녕 진짜 당장이라도 서로 목덜미를 잡을 듯한 논쟁이 벌어지죠.
네, 핏대 세우는 그 살얼음판 같은 법정 드라마 한가운데로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을 초대할 겁니다.
당대 최고의 기득권층이랑 한 청년 사이에 벌어진 가장 혼란스럽고 도발적인 충돌 현장 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지금 듣고 계신 분들 중에는 바쁜 일상 속에서 짧은 시간 안에 핵심 지식을 딱 얻고자 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네, 이 짧은 텍스트 안에 고대의 문법적, 역사적, 신학적 통찰이 엄청나게 얽혀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15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진행하는 깊이 있는 탐구에서 이게 우리한테 어떤 아하 모멘트를 줄 수 있는지 완벽하게 해체해 보겠습니다. 자, 폭풍의 눈으로 바로 들어가 보죠.
좋습니다.
본문 상황을 보면 유대인들이 막 어찌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겠느냐 이러면서 엄청 격렬하게 다투잖아요.
네, 거의 폭동에 가까운 수준의 분노였죠.
도대체 왜 이렇게 극렬하게 저항한 걸까요? 단순히 의견이 좀 달랐던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이 사람들의 분노가 어떤 증거가 부족해서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증거가 이미 있었나요?
네, 이 논쟁이 터지기 직전에 예수라는 인물은 자신이 누구인지 증명하는 명백한 세 가지 증거를 이미 그들 눈앞에 제시한 상태였습니다.
그 증거들이 당시에 도저히 반박하기 힘든 확실한 데이터들이었다는 거군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었죠?
첫 번째는 그가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꿰뚫고 있다는 영적 권위의 증명이었습니다.
영적인 부분부터 짚었네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구약 이사야 54장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회복예언이 자기 사역으로 현실화되고 있다는 엄청난 선언이었죠.
와, 그것도 되게 파격적인데 세 번째 증거도 있었잖아요.
그게 대중들 피부에 제일 와닿은 거였죠. 바로 굶주린 군중 수천 명을 진짜 먹여 살린 오병이어의 표적이었습니다.
아, 과거에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를 줬던 것처럼요.
맞습니다. 1세기 유대인들한테 이 세 가지는 하늘의 권위를 입증하는 진짜 빈틈없는 논리였어요.
잠깐만요. 그 정도 확실한 증거를 눈으로 다 봤으면 상식적으로는 권위를 인정해야 맞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일반적이라면요.
근데 명백한 데이터가 눈앞에 있는데도 오히려 다투고 분노했다는 게 약간 납득이 안 갑니다.
그게 바로 인간의 심리가 작동하는 지점입니다. 아무리 명백한 데이터라도 내가 평생 쌓아온 세계관을 위협하면 사람들은 데이터를 버리고 자기 세계관을 지키려고 하거든요.
아, 진실을 외면해버리는군요.
네. 당시 유대인들은 두 가지 엄청난 교만에 빠져 있었어요. 첫째는 우리는 율법을 완벽하게 안다는 지적 자만심이었고, 둘째는 우리는 특별하게 선택받은 혈통이라는 선민의식이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 보죠. 이 상황 되게 익숙하지 않나요?
어떤 면에서요?
저는 이거 보면서 현대사회의 모습이 너무 겹쳐 보이더라고요. 특정 산업에서 막 20, 30년 일한 최고 전문가들이나 성공한 기업들이 있잖아요.
네, 완전 기득권이 된 사람들이죠.
네, 근데 진짜 파괴적인 혁신 기술이 딱 등장했을 때 눈앞에 데이터가 뻔히 있는데도 내가 이 바닥 생리를 아는데 저건 장난감이야 하면서 무시하다가 도태되는 경우 진짜 많잖아요.
아, 완벽한 비유네요. 자기가 이미 정답을 안다는 확신만큼 유용한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꽉 막힌 지식이나 경험이 새로운 진실을 보는 눈을 가려버린 거네요. 안대처럼요.
맞습니다. 그 낡은 안경을 벗을 생각이 추호도 없었던 무리들이었죠.
여기서부터 진짜 흥미로워집니다. 보통 이렇게 적대적으로 막 덤벼들면 일반적인 리더들은 오해를 풀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내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고 타협점을 찾으려고 하죠.
근데 문서를 보니까 예수님은 변명은커녕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수준으로 훨씬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이렇게요.
1세기 유대인들한테 피를 먹는 건 율법으로 완벽히 금지된 진짜 혐오감 그 자체였을 겁니다.
사람 살과 피라니. 약간 식인풍습 느낌까지 나서 발칵 뒤집힐 발언이잖아요. 진짜 의미가 뭔가요?
이 기괴해 보이는 은유의 이면을 파고들면 진짜 놀라운데요. 이걸 가장 직관적인 현대의학 개념으로 번역하면 수혈, 그리고 피부이식과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문서에서도 그 비유가 나와서 제가 진짜 인상 깊었거든요. 화상 입었을 때 피부 이식 받거나 위급할 때 수혈 받는 거요.
네, 그냥 상처에 연고 바르는 수준이 아니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피를 혈관에 아예 새로 채워 넣어야만 심장이 뛰는 그 과정을 말씀하시는 거죠?
정확합니다. 이게 단순히 음식 먹고 소화시키는 일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생명공학적 사건인 거죠. 죽어가는 내 피와 살을 덜어내고 완벽한 예수의 피와 살로 내 시스템 자체를 갈아 끼우는 겁니다.
와, 존재의 시스템 자체를 포맷하고 완전 새 OS로 재부팅하는 거네요.
완벽한 요약입니다. 은유의 핵심은 바로 연합과 씻김이에요. 예수의 깨끗한 피가 내 더러운 피를 덮어서 나를 완전히 씻어내는 거죠.
단순히 오늘 하루 버틸 에너지 드링크를 마시는 게 아니었군요.
네, 생명 연장을 넘어서는 엄청난 전환입니다. 혈관에 신적인 생명이 흐르게 되니까 결국 그분의 사역에 동참하고 영원한 생명을 지금 누리게 되는 신비로운 연합이죠.
가장 혐오스럽게 들릴 수 있는 말 속에 구원의 가장 깊은 비밀이 있었네요. 근데 수혈 받고 새 생명 얻었으면 병상에 계속 누워있으면 안 되잖아요.
당연하죠. 새로운 약속의 생태로 나아가야 합니다.
근데 문서를 보니까 무리들의 시선은 자꾸 과거에 머물러 있더라고요. 계속 모세를 찾잖아요.
네. 빵을 먹는 순간 광야에서 만나를 줬던 모세를 떠올린 거죠. 당장 내 배고픔을 해결해 줄 제2의 모세가 나타났다 하면서 열광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모세를 되게 실패의 상징처럼 말씀하시던데 맞나요?
네. 역사적 대비가 아주 놀랍게 등장하는데요. 출애굽 1세대가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지만 결국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는 아무도 못 들어가고 다 광야에서 죽었잖아요.
빵은 매일 먹었지만 삶의 근본적인 목적지에는 못 갔네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세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실제 약속의 땅으로 밀고 들어간 여호수아를 바라보라고 촉구하시는 겁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무리들은 당장 오늘 네 배를 불려줄 모세만 원했는데 예수님은 아예 삶의 목적지 자체를 약속의 땅으로 바꿔버리는 제2의 여호수아로 자신을 제시한 거군요.
정확합니다. 당장의 생존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라는 진짜 천국을 소유하게 하심을 보여주는 거죠.
오, 이거 지금 듣고 계신 분들도 되게 뜨끔하실 것 같아요. 우리도 살면서 당장 내 통장 잔고 채워줄 모세, 당장 위기 넘겨줄 모세만 찾잖아요.
맞아요. 현상 유지에만 급급하죠.
정작 나를 근본적인 목적지로 이끌어줄 진짜 여호수아는 놓치고 있는 건 아닐지 생각해 볼 만한 엄청난 포인트네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미지의 목적지보다는 당장 내일 주어질 빵 한 조각을 더 좋아하니까요.
자, 근데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 엄청난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이 치열한 논쟁이 벌어진 장소가 텍스트 맨 마지막 59절에 가서야 딱 나오잖아요.
네. 가버나움 회당이라고 슬쩍 등장하죠.
보통 정보는 앞에 주는데 왜 맨 뒤로 뺐을까요? 회당이면 그냥 동네 예배당 같은 거 아닌가요?
고대 문헌에서 중요한 정보를 뒤로 빼는 건 일종의 반전 기법입니다. 1세기 당시 회당은 물론 예배도 드렸지만 이면에는 아주 살벌한 기능이 있었거든요.
어떤 기능이요?
바로 지역사회의 문제를 판결하는 재판정의 역할이었습니다.
네, 회당이 법정이었다고요? 그럼 지금 피 튀기는 이 토론이 단순한 대화가 아니네요.
맞습니다. 장로들이 재판관으로 앉아있고 예수님이 피고인석에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자, 이 장소적 배경을 가지고 아까 처음 얘기했던 그 세 가지 증거를 다시 떠올려 보시죠.
와, 소름 돋네요. 그 증거들이 그냥 이력서가 아니라 법정에서 던진 피고인의 변호이자 반박 증거물이었던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근데 예수는 단순히 방어만 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자신을 심판하려는 그 오만한 무리들에게 십자가의 피와 살만이 너희를 살릴 유일한 길이라고 거꾸로 선고를 내리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피고인이 재판관들의 영적 파산을 고발하고 심판하는 거대한 법정 드라마였네요. 흥미가 진짜 최고조로 올라갑니다.
정말 압도적인 아이러니죠.
근데 21세기의 법정 드라마가 거기서 안 끝나고 이후 역사에 엄청난 파장을 미쳤잖아요.
네. 역사와 신학의 영역으로 이 논의가 확장됩니다. 특히 로마의 박해 아래서 숨죽여 살던 2세대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해봐야 해요.
어두운 지하 무덤인 카타콤에 수러 지내고 막 사자밥이 되던 그 끔찍한 시대 말씀이시죠?
네. 그들에게 내 살과 피를 먹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는 이 본문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죽음을 관통하는 위대한 설렘이자 기대였죠.
몸이 찢겨 나가도 나는 이미 수혈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그 확신이 화형대 앞에서도 찬송하게 만든 거군요.
맞습니다. 죽음을 압도하는 희망이었죠.
그래서 이게 신학적으로 어떤 의미로까지 이어지는 건가요? 문서 보니까 개혁주의 신학 설명하면서 사도신경, 그리고 십계명, 그리고 주기도문으로 이어지는 순서가 나오더라고요.
네, 이 구조가 아주 정교한 영적 요정인데요. 처음에 사도신경으로 완전하신 하나님을 아는 진리의 기준점을 세웁니다.
네, 절대적인 기준이 딱 서네요.
그러고 나서 십계명이라는 거울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럼 뭐가 보이겠습니까?
아, 완전하신 하나님 앞이니까 그 법을 지킬 수 없는 내 자신의 불완전함이랑 바닥에 적나라하게 보이겠네요. 완전 좌절인데요.
기도문으로 넘어가는 메커니즘이죠.
아, 절망에서 기도로 이어지는군요. 그럼 성찬식, 그러니까 살과 피를 먹는 행위는 이 구도랑 무슨 상관인 건가요?
그 절망에서 기도로 넘어가는 교차점에 바로 성찬이 있습니다. 내 무능함을 예수의 피로 덮어버리는 수혈의 은혜죠.
문서 보니까 과거에 막 쯔빙글리는 단순한 기념이라고 했고 루터는 공제설, 카톨릭은 빵이 진짜 피로 변한다는 화체설 막 이런 논쟁도 있었잖아요.
네, 그런 디테일한 교리 논쟁도 있었죠. 하지만 개혁주의 성찬의 진짜 방점은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그저 애도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그럼 어디에 멍점이 있나요?
새로운 피를 수혈받아서 이제는 예수와 함께 부활한 자로서 누리는 자유와 기쁨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거죠. 그게 바로 진정한 의미입니다.
와, 벌써 15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났네요. 오늘 탐구의 여정을 짧게 정리해보면 진짜 롤러코스터 같았습니다.
네, 아주 밀도 높은 여정이었죠.
처음에 그 유대인들의 꽉 막힌 자만심에서 시작해서 완전 파격적인 수혈이라는 은유도 봤고요. 또 단순한 문제 해결사인 모세를 넘어서 목적지 자체를 바꾸는 여호수아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게 가버나움 회당이라는 살벌한 법정에서 벌어진 반전 드라마였죠.
맞아요. 마침내 2세대 그리스도인들의 부활과 자유의 신화까지 쫙 이어졌는데 이 모든 분석이 결국 우리한테 말해주는 게 뭘까요?
진정한 알미라는 건요. 단순히 텍스트 정보를 머리에 채우는 데 그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 지식으로 끝나면 안 된다.
네, 그 알미 내 혈관으로 들어와서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어떤 자유와 기쁨으로 나를 이끌고 가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묻고 있다는 점이죠.
그렇군요.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진리이신 예수님을 법정에 세웠던 1세기 무리들의 모습을 똑똑히 봤습니다.
네, 아주 오만했죠.
그렇다면 오늘날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은 어떨까요? 혹시 무의식 중에 나만의 편견과 고집이라는 거대한 법정을 마음속에 딱 세워두고 계시진 않나요?
한 번쯤 뼈아프게 돌아볼 질문이네요.
내 삶을 진짜 변화시킬 수도 있는 새로운 진리나 놀라운 통찰이 다가왔는데 그걸 피고석에 앉힌 채 내 낡은 잣대로 함부로 심판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맞습니다.
오늘 하루 지금 여러분의 법정에서는 과연 어떤 판결이 내려지고 있는지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깊이 있는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